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리고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내 줄까요?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고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웬 젊은이가 하얗고 긴 겉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 그러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러라. 예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해피스터라고 하던데 그렇게 인사하고 다니시네. 왜 부활 때 주기는 해피고 크리스마스는 메리입니까? 궁금하시지 않던가? 저는 좀 궁금한 것 같은데. 하여튼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해피스터가 좀 덜 쑥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 부활 성야 미사 때는 독서가 대단히 길죠. 근데 그 어쨌든 좀 의미는 있다고 합니다만 뭐 사실 솔직히 좀 지루하긴 하죠. 앉아 듣고 있으면 그래도 7독서 가운데 4개만 하니까 그나마 좀 덜한데요. 그 사이사이 이렇게 들어오는 화답송이 그 지루함들을 조금 이렇게 잡아주는 하나의 음악이 되기도 하는데 뭐 성가대가 잘하긴 하십니다만 그 옛날에 저는 그 성가가 훨씬 더 그립습니다. 그 우리 한국 교회 교회 음악에 저는 거의 저한테는 거의 대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많죠. 성함이 이문근 신부님, 서울교구 신부님이세요. 돌아가셨습니다. 제법 되신 것 같은데 초창기 한국교회 음악, 가톨릭 교회 음악의 거의 전례 음악을 거의 전부 다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혼자서 일당백으로 다 하셨던, 그래서 화답송 성가집도 그 신부님이 혼자서 다 만드셨던 책인데 성탄, 아니 부활만 되면 우리가 이 탈출기는 들으면 주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화답송으로 바로 딱 치고 들어가잖아요. 이집트 군대를 쓸어버리는 음악이면 좀 이렇게 쓸어버리는 맛이 나야 되는데 지금은 쓸어버리는 건지 같이 노는 건지 그런 느낌의 음색이죠. 옛날 그 기억나실 겁니다. 야훼를 찬양하여라 이렇게 나오는 그 음악. 그런 그 하여튼 그때그때 어떤 전례의 분위기를 정말 잘 살려내셨던 신부님의 그 화답송 뭐 여러 음악들이 이후에 그 미사 말마디가 개편되면서 다른 신부님의 어떤 음악으로 덮여버렸는데 좋으면 괜찮은데 저는 솔직히 별로 안 좋습니다. 이문근 신부님의 그 음악이 너무 이렇게 포인트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 부활만 되면 그 들을 수 있는 그 탈출기 화답송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게 조금은 섭섭하기도 한데 오늘 사슴 화답송은 뽑아오신 거죠? 그 제가 옛날에 그 이문근 신부님 화답송을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 이문근 신부님의 동생이 6.25 때 학도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6월 달쯤 되면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드릴 아마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슬픈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이 부활대축일 성야미사는 1년의 전례 중에 하나에서 가장 길고 복잡하고 장엄한 미사입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교우들을 뭐 물리적으로 괴롭히기 위해서 미사를 이렇게 길게 늘여놓은 것은 결코 아닐 테고 이 복잡하고 장엄한 부활 성야미사를 통해서 교회는 교우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하나의 전례적인 상징으로서 선포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선포의 수단으로서 교회는 어둠과 빛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활 성향미사는 빛의 예식으로 시작되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빛의 예식은 어둠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 불을 꺼두고 시작을 하죠. 어둠에서 시작되는 빛의 예식은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1장에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바로 이 창조 때 어둠, 이 태초의 어둠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느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부활 사건은 그 창조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냥미사의 첫 번째 독서는 언제나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이야기가 됩니다. 그 깊은 어둠에서 십자가라는 하느님 아드님의 죽음이라는 신의 죽음이라는 이 모순적인 사건, 그 지극한 혼란을 뚫고 부활이라는 빛이 솟아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성냥미사 때 축성되고 부활 시기 내내 빛을 밝게 되는 이 부활초는 바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활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초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드러나고 그 부활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의미로 성냥미사에 참석한 모든 교우들에게 불이 전달되고 그렇게 부활 사건을 사람들이 세상에 전함으로써 그 불을 옮겨주시듯이요. 세상은 부활이라는 빛으로 둘러싸인다라는 의미로 이제 온 성전의 불을 밝히게 됩니다. 그렇게 부활이라는 빛을 통해서 어둠이라는 혼란을 걷어내고 우리는 그 부활을 기뻐하고 환호하면서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사제가 노래하는 부활 찬송이 되고 성가가 되고 교우들이 함께 노래하는 대영광송과 알렐루야가 평소보다도 훨씬 화려하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렇듯 부활 성냥미사의 모습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지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오늘 부활 성냥을 맞아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나의 관점을 세상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죽음이 세상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뀐다라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개념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 변화를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을 몸소 느끼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시선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죽음이 멸망이라는 구약적인 관점에서 죽음이 희망이라는 신약의 관점으로 넘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은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 직접 체험할 수는 없는 사건이었죠. 결국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죽음 안에서 우리는 부활을 찾아야만 합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부활이지만 우리는 단 한 번 그 부활을 살아있으면서 보고 체험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복음의 시대의 제자들은 바로 인류의 대표들로서 부활을 체험하고 그것을 전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됩니다. 아무리 그래서 아무리 그 죽음이 비참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참함 속에서 희망을 보려는 노력 그리고 그 처참함 속에서도 또 이해되지 않는 죽음 속에서도 이 부활이라는 희망을 마음으로 느끼는 이 죽음에 대한 부활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마르첼리노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뭐 소설도 되고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설로 먼저 쓰여진 이야기인데 원래 제목은 빵과 포도주의 마르첼리노입니다. 어릴 때 저는 이 이야기를 책으로 봤는데 어릴 때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죽음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이 전후에 황폐한 유럽의 스페인의 깊은 시골의 수도원에 신생아 하나가 버려집니다. 육아의 경험이 없는 12명의 수도자들은 상징적이죠. 갓난애를 키워줄 가정을 찾다가 여의치가 않자 몸소 수도 수사님들이 그 아이를 키웁니다. 남자 수사님들요. 어느덧 5년이 흘러서 귀여운 악동으로 자라난 마르첼리노는 누구나 어머니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내고서는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뭐 수도원 안에 남자만 득실거리니까요. 마르첼리노는 다락방에 있는 예수상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빵을 예수님에게 가져다 두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환생하셔가지고 그 빵을 드셨습니다. 다락방 출입이 잦아진 마르첼리노는 주방 수도사님 몰래 훔친 빵과 포도주를 가져다 드렸고 주님은 그런 마르첼리노에게 고맙다면서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마르첼리노는 엄마가 보고 싶다라고 하고 예수님은 그러면 잠을 자야 된다면서 마르첼리노를 품에 안고 재웁니다. 잠시 후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으로 돌아가고 마르첼리노는 소원대로 하늘에 계신 엄마를 보기 위해서 잠든 듯이 죽어버립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소설을 보았을 때는 그렇게 아이를 죽음으로 데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무섭게 그리고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소설이지만 단지 소설일 수만은 없는 이야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종종 기적을 체험한 아이들을 하느님께서 일찍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경우들이 있죠. 포르투갈 파티마에서도 성모님의 발현을 체험했던 세 아이 가운데 두 아이는 하느님께서 일찍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죽음 안에서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죽음 안에서 내가 바라는 죽음,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상식적인 죽음이라는 걸 넘어서 모든 죽음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의미 없고 절망 같아 보이는 죽음 안에서도 하느님의 섭리와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의무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 전 사건이 되는 순환과 십자가가 꼭 필요한 사건이 됩니다. 어제 성금요일 이야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십자가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활 사건은 하느님 사랑의 궁극점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하느님의 구원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단지 인간의 목숨이 아니라 인간이 된 하느님의 목숨을 바침으로써 하느님은 인간에게 당신의 사랑을 오롯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단지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 또한 하느님의 사랑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부활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십자가라는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모든 세상의 죽음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부활에 대한 희망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용기에 대한 다짐이 됩니다. 이게 왜 용기냐면 끔찍한 죽음 앞에서도 그 용기를 가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무수한 죽음이 이어지고 있죠. 뭐 특별히 이스라엘의 가자나 우크라이나에서 그 무수한 죽음들이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는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도 비참하고 또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절망적인 죽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절망 안에서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느님이란 존재가 있는가라는 의문마저 가지기도 하죠. 그래서 부활신앙은 그 절망에, 그 죽음이라는 절망의 껍데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죽음을 통한 부활을 보겠다라는 용기에 대한 다짐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남들이 절망하는 그 속에서도 희망을 보자라고 다른 이들을 다독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강인한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길의 또 하나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 부활대축일을 맞아서 지금도 세상에서 이어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죽음이 하느님의 자비라는 섭리 안에서 영광의 부활, 또 자비의 부활, 또 위로와 격려의 부활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미사의 나머지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